혹시 우리 머릿속에 말이죠, 한 1.5kg 정도 되는 작은 우주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 기억, 또 감정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이 뇌가 사실은 순수한 전기 언어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전기 신호,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그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뭐랄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일단 뇌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 기본 문법부터 시작해서요. BCI라는 번역기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그리고 이게 50년도 더된 기술인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파헤쳐 보는 거죠. 그럼 첫 단추부터 한번 껴볼까요? 뇌의 언어, 대체 그게 뭔가요? 그 86억 개나 된다는 뉴런은 대체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는 걸까요?
아, 그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죠. 우리 뇌에는요, 우리 은하계의 별만큼이나 많은 약 86억 개의 신경세포, 바로 뉴런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뉴런들이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조계에 달하는 시냅스라는 연결점을 통해서 서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죠.
아, 그 네트워크 위로 정보가 오고 가는 신호가 바로 스파이크라는 전기 신호인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짧고 강렬한 전기적 폭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뇌의 특정 뉴런들이 동시에 이 스파이크를 팡! 터뜨리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거예요. 뇌의 모든 의도, 모든 생각은 전부 이 스파이크가 언제, 어디서, 또 얼마나 자주 터지는지 그 패턴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BCI 기술의 본질은 결국 이 복잡한 스파이크 패턴을 엿듣고 그 암호를 풀어내는 것. 일종의 도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경기장 비유가 있었군요. 그게 정말 이해가 잘 되던데요. 뇌 전체 활동을 측정하는 뇌파 검사, EEG 같은 건 경기장 밖에서 그냥 관중들 함성 듣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네, 맞아요. 함성이 막 커지면, 아, 골이 들어갔나 보다. 이 정도는 알수 있죠. 하지만 관중 한 명이 옆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신호가 너무 멀고 또다 뭉개져서 들리니까요.
그런데 뉴럴링크 같은 회사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아예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관중 바로 옆에 초소형 마이크를 대고 그 속삭임까지 다 듣겠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단일 뉴런 해상도의 의미고요.
정확합니다. 개별 뉴런이 터트리는 스파이크 하나하나를 다 구분해서 듣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엿들은 뇌의 언어를 우리가 쓰는 컴퓨터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둘은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 그 부분. 컴퓨터는 기가헤르츠 단위로 엄청 빠르게 명령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직렬 처리 방식. 근데 뇌는 최대 200헤르츠 정도로 속도는 훨씬 느린데 86억 개가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거대한 병렬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뇌는 이 모든 엄청난 일을 고작 20와트, 그러니까 희미한 백열전구 하나 켜는 정도의 에너지로 해낸다는 거예요. 정말 경이로운 효율이죠. BCI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근본부터 다른 빠르고 좁은 컴퓨터와 느리고 넓은 뇌 사이에서 그 언어와 속도의 장벽을 허무는 아주 똑똑한 통역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통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BCI 작동 원리가 네 단계의 순환고리로 설명이 되던데,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는 신호 획득이에요. 말 그대로 뇌의 속삭임을 듣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뉴럴링크는 1024개의 아주 미세한 전극을 뇌에 심거든요. 그럼 각 전극이 초당 2만 번 이상 주변 뉴런들의 활동을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1초에 2만 번이요? 전극 하나당이요? 와, 근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도 거기엔 진짜 의도 말고 다른 잡음도 엄청나게 섞여 있겠는데요. 그냥 눈만 깜빡여도 근육에서 전기 신호가 생길 테니까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단계, 전처리 및 특징 추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집된 신호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잡음이라는 거품은 싹 걷어내고요. 사용자의 진짜 의도, 그러니까 아, 오른쪽으로 커서를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파도 모양, 즉 특징만 쏙 골라내는 거죠.
그렇게 골라낸 특징을 가지고 드디어 번역을 시작하는 거군요. 세 번째 단계인 해독에서요. 여기서 이제 AI가 딱 등장해서 이 신호 패턴은 클릭이라는 디지털 명령이야 하고 번역을 해주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상호 적응이라는 개념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일방적인 번역이 아니거든요. BCI 시스템이 사용자의 뇌 신호 패턴을 배우는 동시에 사용자의 뇌 역시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네 하면서 BCI 사용법을 스스로 터득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기계와 뇌가 서로를 배워가는 춤이라니, 와, 표현이 정말 멋지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 춤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출력 및 패드백 단계죠. 번역된 명령이 실제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거나 로봇 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 결과를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갔네? 하고 무의식적으로 다음 생각을 미세하게 조절해요. 뇌가 그 오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 네 단계의 고리가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돌면서 뇌와 BCI는 점점 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는 거죠. 이걸 페루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결국 뇌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서 신호를 듣느냐에 따라서 BCI 기술의 종류가 나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정확도와 안전성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거래 관계라고 설명하던데 가장 안전한 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안전한 건 역시 비침습형 BCI예요. 수술 없이 그냥 수영모처럼 생긴 EEG 캡을 머리에 쓰고 뇌파를 잇는 방식이죠. 아까 그 경기장 비율을 다시 가져오자면 이건 경기장 밖 주차장에서 함성 소리를 듣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안전하고 또 저렴해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두개골이라는 두꺼운 벽 때문에 신호가 약하고 부정확하겠네요. 뭐 오른손을 움직이려 한다 같은 아주 크고 단순한 의도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명상 보조기기나 간단한 게임 컨트롤러 같은 데 활용이 되죠. 그 정반대 극단에 있는 게 바로 침습형 BCI입니다. 뉴럴링크나 브레인 게이트처럼 두개골을 열고 뇌피질에 실이나 바늘 침대 모양의 전극을 그냥 직접 꽂아넣는 방식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선수에게 핀 마이크를 달아주는 것과 같죠.
와, 신호는 가장 깨끗하고 강력하겠지만 역시 뇌수술이라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네요. 감염이나 출혈 위험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걸 이물질로 보고 전극 주위에 흉터 조직을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신호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침습형 BCI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그런데 이 양극단 사이에서 아주 영리한 해법을 찾은 곳이 있어요. 바로 반침습형 접근법입니다.
아, 싱크론이라는 회사의 스탠트 로드 말씀이시죠? 저 이 부분 읽고 진짜 감탄했어요. 뇌를 직접 여는 게 아니라니. 심장 스텐트 시술처럼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그물망 모양 전극을 뇌 표면의 혈관까지 밀어 올린다는 아이디어잖아요.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죠. 뇌 조직을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뇌 바로 옆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경기장 비유로는 선수 바로 옆 VIP 관람석에서 경기를 보는 셈이죠. 침습형보다 훨씬 안전하고 회복도 빠르면서 비침습형보다는 훨씬 더 선명한 신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혈관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단일 뉴런의 속삭임까지 듣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정교한 로봇팔 제어보다는 뭐 마우스 클릭이나 스크롤 같은 디지털 기기 제어에 더 적합하겠고요.
결국 어떤 방식이 최고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가졌느냐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비 환자가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게 목표라면 반침습형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요. 생각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목표라면 침습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기술의 원리랑 종류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점이 남았어요. 이 BCI라는 개념 자체가 1970년대부터 있었다면서요. 근데 왜 50년이나 지난 지금, 2020년대에 와서야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죠?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답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전극이나 칩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소프트웨어, AI의 등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AI가 결정적이었다고요? 과거에는 뭐가 문제였는데요?
뇌신호라는 게요, 세상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데이터거든요. 제가 지금 커피를 생각할 때의 뇌신호랑 5분 뒤에 좀 피곤할 때 커피를 생각할 때의 뇌신호가 미세하게 달라요. 과거의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는 이 변화무쌍한 신호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매일 아침 BCI를 쓰기 전에 자, 지금부터 왼손을 상상하세요 같은 아주 지루한 보정작업을 몇십 분씩 해야만 했어요.
아, 정말 불편했겠네요. 그런데 딥러닝 AI가 등장하면서 그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데이터 속에서 인간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일정한 패턴을 AI가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게임 체인저는 놀랍게도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위해 개발된 트랜스포머라는 AI 모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언어 모델이요? 말뭉치를 학습하는 AI가 어떻게 뇌신호를 이해하죠? 전혀 다른 분야 같은데요?
과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착상을 한 겁니다. 뇌에서 스파이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단어들이 순서대로 나열돼서 문장을 이루는 것과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둘 다 시퀀스 데이터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트랜스포머 모델의 핵심 기술이 어텐션 메커니즘이잖아요. 문장의 전체 맥락을 보고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파악하는 기술요. 똑같은 원리로 이 기술을 뇌신호에 적용했더니 전체 신호의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이 진짜 의도이고 어떤 부분이 잡음인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구분해낸 겁니다.
그 기술이 적용된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그 브레인 투 텍스트 기술이군요. 자료를 보니까 스탠퍼드나 UCSF 연구팀이 마비 환자의 뇌신호를 분당 62단어에서 78단어 수준의 텍스트로 바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던데 이건 거의 일반적인 대화 속도에 가깝잖아요.
더 놀라운 건 AI가 하는 역할이에요. BCI가 뇌신호를 읽다가 일부를 놓치거나 좀 불완전하게 읽어도 AI 언어 모델이 이 문맥에서는 이 단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군 하고 통계적으로 추론해서 문장을 완성시켜줍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의 지능으로 뛰어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수만 명의 뇌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뇌 활동의 보편적인 문법을 이해하는 브레인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성공하면 개인별 맞춤 보정 없이 누구나 바로 쓸 수 있는 봄용 BCI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졌고요. 동시에 AI라는 천재적인 통역사가 등장해서 그 하드웨어가 읽어온 난해한 뇌의 언어를 거의 완벽하게 번역해내기 시작한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혁명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만난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결국 우리가 오늘 본 것은 뇌가 스파이크라는 전기 언어로 말을 하고 BCI는 AI라는 번역기를 통해서 그 언어를 기계의 언어로 통역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통역 시스템을 접근하는 방식에는 안전하지만 멀리서 듣는 비침수평부터 위험하지만 바로 옆에서 듣는 침수평,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영리한 절충하는 반침수평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열쇠가 바로 AI, 특히 트랜스포머 모델이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인간이 기계를 제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뇌의 생물학적 신경망하고 AI의 인공신경망이 직접 연결돼서 대화를 시작한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과 기계의 소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지성, 그러니까 인텔리전스가 직접 소통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할 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생물학적 지성과 인공지성의 대화가 아주 유창해지는 그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는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세대가 찾아 나가야 할 겁니다.